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 목사님의 목회가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지난 코로나19 때 주지사의 현장 예배나 실내 예배 금지 행정 명령과 이를 어길 때 벌금 및 체포에 직면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현장 예배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우리는 세상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모일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넓게 선포할 것이며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전 세계로 선포하는 기회로도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신실하기로 했고 결과 또한 그분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신실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현장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의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드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 예배를 전면 중지하고 교회를 닫기로 결정한 대형교회에 대해 존 맥아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목사들과 장로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대해 모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양을 목양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목회자와 성도에 주신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교회 일에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순응함은 우리 주님의 명백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성경적이고 바른 예배관을 가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책 참된 예배란 책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날의 잘못된 예배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나타나셔서 기독교의 거대한 모습을 살펴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진행되는 기독교적 예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것들을 말씀하셔야만 하실지 의심스럽습니다. 예배라는 책의 저자인 A.P. 깁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기독교 예배에 대한 유대교적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소위 공중예배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기독교화된 유대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교회가 거의 천주교 예배 형식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 이후라도. 그리고 몇몇 경우에 얇게 베일에 씌워진 이방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에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혼자서 집행할 수 있었던 독립된 제사장 계급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계에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라는 신약의 명백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일컬는 인간이 만든 제사장직이 예배에 필수적입니다. 유대주의의 이러한 제사장들은 목사들이 그러한 것처럼 독특한 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주의는 지상의 성소 또는 건물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봉헌된 예배 처소들을 매우 많이 만들고 그 건물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잘못 부릅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도 이러한 야단스럽게 꾸민 건물들 안에 제단들을 세우고 그 앞에 향초들이 불타고 향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위에 승천용의 빵이 놓여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됩니다. 유대주의를 본단 이 모든 것이 신약의 가르침과 절대적으로 다른 것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그것 자체에 특별하게 교육받고 있는 게 제사장직을 창설했는데 제사장의 존재는 성례를 집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합니다. 화로운 외투를 걸친 이런 사람들은 불타는 양초, 십자가와 연기가 피어오르는 향을 배경으로 하여 피없는 제단 앞에 서서 평신도들을 위해 예배를 집행합니다. 정교하게 준비된 의식을 사용하면서 판에 박힌 인쇄된 인위적인 기도들과 청중들로부터 반응과 더불어 전 예배가 부드럽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바리새파들인 율법과 미신에 취한 장로들, 예배 때마다 목사 설교를 감독하도록 파송된 사탄의 대사들인 장로들에게 틀림없이 어필하는 인간의 발명력과 교모함에 놀랄만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의 아버지께서 그의 구속된 자녀들에게 구하신다고 선언하셨던 영적 예배에 대한 비극적이고 유감스러운 대용품입니다. 이렇게 좀 길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현재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의 예배를 따라가는 유대주의의 율법적 예배를 따라가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에서 아주 많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비판한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수님이 오늘날 나타나신다면 이런 예배를 받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흥분된 상태의 사마리아 즉 형태의 예배는 물론이고 깡마르고 냉랭하고 마음이 없는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빈껍데기에 죽은 예배를 드린 유대주의에 흡사한 오늘 교회의 예배를 싫어하시며 책망하시며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그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찾으시는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최상 최고의 경배와 숭배의 행위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와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찾아 만나시리고 예배 현장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임재하여 계십니다. 누가 참 진리와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와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네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만 올라오너라. 그리고는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셨느냐. 하나님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백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기질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과 인간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뒤에 십계명이 있죠. 일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것을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은혜로운 예배 규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신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행태로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인 흙으로 쌓은 토단 제단을 만들어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제단으로서 이곳에서 예배의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임하셔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은혜로운 예배 규정, 예배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제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토단으로 쌓은, 흙으로서 토단을 쌓은 그곳에 나오느라, 이곳에 나오느라, 이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을 말씀했죠. 자, 이게 토단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죠. 이 토단이란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제단. 뒤에 보면은 돌로서 정으로 잘 정기가 다듬은 제단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제단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하지 않고 그곳에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단의 예배를 드려야 토단.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 처소죠. 자, 이곳에서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또 번제와 화목제를 양과 소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피 있는 제사를 뜻합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반드시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 받겠다는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이라는 말씀은 피 있는 예배의 제단마다 내가 찾아가서 거기에 같이 함께 있고 임재해서 내 백성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그곳에서 받으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거기에서 베풀어 주겠다는 것. 하나님은 예배의 근본 기초로서 토단으로 쌓은 제단과 거기에 드릴 수 있는 피 있는 제물들을 제정하셔서 지시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서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만남과 교제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거룩하시고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없으니까요. 기독교 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서 신을 만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날 수가 있는 분이 초월하여 계시고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날 수 있는 곳이 제단입니다. 제단.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구약시대와 같이 양과 소로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등등의 피를 가지고 예배의 제단에 나올 필요가 없고 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구역적인 개념에서 말한다면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짐승을 가지고 목을 따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생략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에 드린 제사. 이것을 영단번에 드린 제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한 번 십자가의 제사드림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이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제사가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간절하고도 애타는 마음이십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제단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예배자의 절대 규례입니다. 예배자의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바른 예배자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자가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에게 임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 보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우상 섬기면 망할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 믿는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돌이나 나무나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기 쉬운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어리석은 상,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정말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곧 하나님 행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인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성이 이 자를 다 모조리 잡아가지고 지옥에 채워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을 보아라, 태양을 보아라, 별을 보아라, 바다를 보아라, 이 위대하고 거대한 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저절로냐? 만드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안 믿고 우리 세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를 절한다? 하나님 증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에게 있는 우상이 뭐냐는 거야.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다면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물질, 인기, 명예, 권력, 취미 같은 것을 물러본 이거니와 배우자나 자녀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그 어떤 대상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우상은 자신도 모르는 우상인데 바로 자기 자신의 우상입니다.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애를 가진 우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자기 사랑이 죄인인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우상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못 견뎌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들어 만나보았습니다. 아무 때나 쉽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긴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게 잘 인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상인지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심지어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어도 자기만 알아주고 자기만 대접받기를 원하고 혹시나 대접받지 못할 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 또한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극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신학 공부하고 목회 초기에 늘 이런 생각에서 공상당이 와서 내 앞에 총을 갖다 대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공산주의를 사랑할 거냐, 아니면 너를 사랑할 거냐 묻는다면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 순간에 내가 내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어떤 경우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다짐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신뢰하고 죽음을 맞이하자. 내 스스로 무단히도 나에게 얘기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내 대답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홀로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으실 대상이신데 내가 교회에서 그런 대접을 못 받는다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린다면 자기 스스로가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여러분 크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참된 예배자로 돌아서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절망스러운 절규입니다. 뭡니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아무 그 조건 없이 나가면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바로 거기에서 죽입니다. 죄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부정한 우상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게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해 계십니다. 그 산에 제멋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우상을 가지고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이 그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제멋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는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죄인인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곧 제사를 할 수 없었고 예배할 자유나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으로는 심판받을 정죄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교제와 만남과 사귐의 수단으로 예배의 제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초로서 제단과 그 위에 놓으시는 제물들을 지정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만남의 약속 곧 예배의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확립하셨던 것입니다. 그 제물들을 잡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제단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와 제물을 받으시고 동시에 인간의 죄가 속하여지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그래서 제사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건 우리가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변한 진리의 사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십자가의 제사는 불변하는 교제를 가능하게 만들어줘.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피를 믿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날 때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고 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예배 드림의 절대적인 이유와 절대적인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건 구원 진리의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피 흘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배자이다 이 말한 것. 히브리서 9장 7절에도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요. 피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피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받고 나에게 복을 나누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공예배, 재단예배, 집에서 예배가 아닙니다. 재단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재단에 나와야 됩니다. 설령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실천, 기도와 찬양, 성경 읽고 성경 공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성찰과 말씀 묵상을 함으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공적인 예배의 기초가 됩니다. 개인의 경건이 공적 예배의 기초입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 안 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가고 성숙시켜가는 기본이죠. 만약에 누구든지 이런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예배적인 삶이 없다면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공적인 현장 예배는 언제나 개인적인 예배만은 별도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들임을 예배 속에서 입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쓰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그분만을 경배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 현장인 피 흘려 사신 교회의 제단 앞에 이 교회의 제단이 예수님의 피 흘려 사신 제단입니다. 여기에 피가 있습니다. 이 제단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인간 편의의 문제나 인간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요 은혜로운 규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공적인 예배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필요하신 교회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현장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적인 교회 예배의 모임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예배 모이기를 힘쓰라는 근면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피흘려 사신 교회 앞에 나가서 현장 예배하는 분들을 회피하고 게을리합니다. 지난 코로나19 때는 성경적인 합당한 현장 예배를 안 드리고 잘못된 비리는 예배라는 가정에서 침대 위에서 마루 위에서 식탁에서 비정상적인 이런 비대면 예배가 있다는 이유로 인간적으로는 참 편리하죠. 안 가도 되니까. 옷 안 갈아도 되니까. 특별히 예배는 뭐 화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귀찮은. 그리고 안 나가면 코로나에 걸릴 리도 없으니까 얼마나 안전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 때 한국교회,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대형교회들이 마른 예배를 왜곡시키는 참 예배에 대한 크나큰 오류를 포함한 슬픔의 역사가 남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교회가 성장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설명하면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거의 닿을 정도로 아주 높이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인본주의 사상, 세속주의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이 탑을 중심으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름을 날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우리 인간이 단합해서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자. 은혜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다 이랬습니다. 말이 다 통하니까 얼마나 단합이 잘하고 은혜가 잘 됐겠어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 인본주의, 세속주의, 탐욕주의를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성과 대를 쌓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예배는 영화관에서의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면 영화 한 프로 보고 나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세계적인 영화 벤호, 타이타닉, 007,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이언 100, 구하기 등등 많은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2019년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지지직 가난 지하방에서 사는 그 사람이, 든든히 살아가는 사람이 큰 저택에, 화려한 저택에 아주 부자 사장집에 기생충처럼 들어가서 사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영화가 관객 천만 명을 돌파한 아주 인기 있었던 영화였죠. 내용이 뭔가 하면요, 소득 불평등의 냉혹한 현실을 되짚어보면서 웃음과 긴장이 이어지는 영화죠. 영화를 다 보고 영화관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감동받은 만족한 얼굴 모습들입니다. 재미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재미있고 의미있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혹 변화가 있었다면 잠시 기분 전환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있게 또 재미있게 본 영화가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고 또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든지 이 영화를 보고 시험이나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기대를 하고 영화관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흥미나 재미 혹은 영화 자체를 좋아하는 취미로 보고 감상하고 영화관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드린다 그럽니까? 영화를 어떻게 한다? 영화를 어떻게 한다? 본다 그러죠. 그런데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 또한 영화 보듯이 예배 본다 그러죠. 근데 어디 가라고 하면 예배 보러 간다, 영화 보러 가듯이 목사가 저 설교 얼마 잘하나 보러 간다 이 말이죠. 예배 본다 그러죠.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예배를 본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드리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멘. 오늘 현대인들의 예배가 꼭 영화를 보는 것과 닮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혹은 감동으로 찬송을 부르고 뭐 박수를 치며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하며 예배를 봅니다. 뭐 그런 사람도 그런 그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 야찬가지 아름다운 찬양 소리에 감동하고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좋은 말씀이나 감동이 되면 아멘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비를 내듯이 헌금하고 봤으니까 뭐 대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축도와 함께 파순의 찬송도 끝나지 않는데도 찬송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 문을 났습니다. 파순의 찬송을 부를 때나 본당 문을 났을 때 예배 볼 때의 모든 감동은 그때 사라지고 혹은 본당의 안전자리에 고스란히 그대로 두고 떠납니다. 다음 주 예배 볼 때를 기대하며 떠나죠. 다음 주 푸르는 물가. 이런 예배가 영화를 보는 것과 꼭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부터 고쳐야 됩니다.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가 옳은 말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피를 주시는 예수님의 공로가 하늘같이 너무너무 크므로 나의 전입득적인 예배 경배가 되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드리는 지극정성의 경배, 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실 진정성 있는 예배 되는 뒤 아멘 소리의 크기, 찬양할 때 가슴이 몇 번 뭉클했는지, 결단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왔는지 아닌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배인지는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부터 다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의 삶이 변화된 삶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변화입니다. 내 마음속에 금은으로 새긴 우상, 자존심의 우상, 지식에 대한 우상, 자식에 대한 우상, 금전에 대한 우상 등등을 버리는 변화, 사랑의 변화, 섬김의 변화, 전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제단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임재하여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언제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금으로 만든 자신을 위한 우상의 신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인 흙으로 쌓은 토단 제단인 교회에 나와 피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제단으로서 이곳에서 예배의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하신 예배 언약입니다. 그 은혜로운 예배 언약, 예배 규정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제단을 주시고 그곳에 임자하여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 현장에 주시는 복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축복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습 같아도 변화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상을 제거하고 십자가에 피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의 성경적인 신뢰를 바벨탑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듯이 예배를 물질이나 건세나 명예나 자기 애를 드러내는 바벨탑 쌓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흩어버리신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배를 영화 한 편 보듯이 보고 마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완전 제거한 피 있는 예배자인지 깊이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교회 토담의 제단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셔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